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서 영적 감각을 익히고 뉴스 속에서 시대를 보며 뉴스 속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읽는 SOS TV 시사뉴스입니다. 세계가 글로벌 지구촌으로 변환됨에 따라 한 국가의 문제가 국제 문제로 번져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경제 문제는 국가 간에 서로 가장 강력하고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되고 있는데요. 요즘 경제계는 엔화 하락과 함께 세계 경제에 불어닥칠 태풍과 소용돌이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뉴스 시간은 엔화 하락과 맞물리는 세계 경제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일본의 엔화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펼친 양적 완화 정책이 엔화 하락과 함께 세계 경제의 변수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본격화된 제3차 엔화 약세는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1차 약세와 2004년에 일어난 2차 약세와는 양상이 매우 다르며 또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엔화 약세는 대단한 폭풍우를 불러들일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최근에 아베노믹스란 말이 통용되고 있죠. 아베노믹스란 일본의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일본이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디플레이션과 앵고 탈출을 위해 2 내지 3%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금융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일본의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0.9%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깊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백약이 무효였죠. 이때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극약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은 현재 135조 엔에 달하는 본원 통화를 2014년까지 270조 엔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물가를 자극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가계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김주원 현대경제연구원장 및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설에 따르면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어 통화량을 늘리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는 처방은 처음부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임시 처방과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하지 일본처럼 20년 넘은 고질병에 대한 처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잘 돼도 걱정, 잘못되면 더 큰 걱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전화를 통해서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꾀하려는 의도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경쟁국에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며 만약 실패한다면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해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며 기업의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락됐던 금리가 상승됐고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에 이른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세계 경제의 4%나 차지하는 큰 경제인데요. 아베노믹스가 잘못되면 세계 경제는 다시 태풍의 소용돌이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태풍을 견딜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 또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양적 완화 장기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규모로 또 빈번하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면 환율이 급변해서 시장 불안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일까요?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엔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헤지 펀드들이 제로 금리 수준의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나 신흥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단기 차익을 남기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엔화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고 반면 채권 금리는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므로 엔 캐리 트레이드는 단기적으로 볼 때 국내 금융시장의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엔화를 팔고 우리나라 돈을 사다 보니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엔화는 내려가는 원고 엔저 현상이 심화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나 일본의 쓰나미 같은 큰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에 유입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환율이 100엔 정도 도달하면 엔화를 싼 값에 사들이자는 분위기가 되고 엔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굳이 엔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엔화 가치가 일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완화 정책 추진과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에 비춰볼 때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질적 금융 완화가 결과적으로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빌리는 돈의 이자가 쌀 때 발생하고 두 번째는 빌린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원금을 회수할 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아니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아베노믹스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2012년부터 과감하게 시행한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경제 정책입니다. 일본의 제로 금리 상황이 부각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엔달러 환율은 올 들어서만 14% 오르면서 엔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일본의 금리가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SOSTV 시사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일본 엔화의 약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낮아져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BBC는 덧붙였습니다. BBC는 지난 11월 이후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 20%나 그 가치가 하락했는데 그것은 일본 제품 가격이 그만큼 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 뜻은 결국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의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20년 침체 국면에 일본 경제를 살리느라 퍼붓는 양적 완화에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엔화 가치가 순식간에 25%가량 하락하면서 수출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 구도에 있는 한국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예, 미국의 경제 정책 가운데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두 가지 경제 정책이 있는데 미국의 보수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공화당 측과 또한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퍼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민주당 정책과 좀 이 경제 정책이 좀 다르죠. 여러분 공화당에서 선호하는 경제 정책은 그것은 보호 무역적인 그런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경영해야 되고 그리고 더 미국에서 정부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빚을 지면 안 되고 빚을 점점 줄여가야 되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아, 그것이 현재 미국의 공화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이죠. 또한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주로 하고 있는 정책을 케인시아니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돈을 많이 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죠. 빚을 많이 생기게 하더라도 돈을 찍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서 많은 혜택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가지고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고 또 사회 사용을 해서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말이죠. 정치가들 가운데 특별히 그 민주당 측의 주요 여원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미국엔 돈이 많다. 얼마든지 찍으면 된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재 미국의 주요 정책을 가늠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정책과 그들의 사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이 달러가 이 세계의 모든 통화량의 근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찍어내서 우리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한이더라도 얼마든지 찍어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국민들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의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해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엔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것은 엔화에 다시 말해서 일본의 경제가 더 이상 그렇게 힘있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최종의 하나의 몸부림으로 이번에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무엇을 발표했는가? 미국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7개 경제 정상회담에서 제의하기를 이제 우리 엔화를 우리가 많이 찍어서 엔화의 그 가치를 좀 평가절하 해서 우리 일본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경제의 지난 10년 동안의 둔화 때문에 이 세계 경제 발목이 걸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그런 경제 정상들이 그렇게 허용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사실은 일본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더 크게 발목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본에서 엔화를 더 많이 찍어내면서 엔화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니까 문제가 이상하게 꼬였는데 그것은 일본 사람들 자체가 엔화 일본 돈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절하했지만 다시 일본 돈이 가치가 생기고 올라갈 것을 기대한 나머지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본 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서로 경제적인 문제를 서로 짜깁기해서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 수렁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드는 세계 경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엔화 약세의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제프 스미색 최고 경영자의 말을 빌려서 엔화 약세가 항공사의 생산성 및 일본으로 오가는 항공 비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프 스미색 CEO는 이날 시카고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연설 후 기자들의 질문에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을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델타 항공도 엔화 약세로 5월 매출액이 축소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로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엔화 하락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던 중국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일보에 따르면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북경의 환구시보와 경제참고보 등이 전했습니다. 4월 달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였지만 환율 변동이 실물 경제로 이어져서 통계 수치로 잡히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수출이 예전의 호황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국 기업들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합니다. 프린터 또 기계, 자동차 부품 등 많은 부분에서 중국 제품들은 더욱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6개월이나 1년 후면 중국 업체들의 하락 곡선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역시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상황인데다가 이미 충분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어서 양적 완화는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엔화의 하락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엔화 약세는 이전과는 달리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인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전자 또 철강 등의 수출 전선에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고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 제품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한국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금값은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금값과 경제 상태에 대해서 리포터에게 들어봅니다.
네, 불과 6개월 전에 100만 원으로 종이금을 살 수 있는 양은 16g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금액으로 금에 투자한다면 18g이 넘는 금을 살 수 있습니다. 6개월간 금값이 12%가 넘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값이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지만 쌀 때 사두려는 자산가들의 심리 때문에 판매량은 오히려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팔리는 골드바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kg짜리 하나에 6,500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5,500만 원대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나 급락했습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 값도 24만 4천 원에서 21만 5천 원대로 한 달 새 3만 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내리면서 쌀 때 금을 사두려는 자산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대형 금 판매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값이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소식과 환율 하락이 겹쳐 한때 하루 사이에 금 판매 가격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금 판매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이번 같은 낙폭은 이례적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줄곧 오르던 금값은 2011년 8월 시카고 상업거래소 기준 1온스에 1891.9달러를 정점으로 서서히 떨어지다가 2013년 4월 새벽 9.3% 떨어진 1361달러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키프로스 중앙은행의 금 매각과 중국 1분기 성장률이 7.7%에 그쳤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국 경기가 안 좋으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올라야 하지만 전 세계 금 수요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실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큰 낙폭을 보인 것 같습니다. 금값 하락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점치긴 어렵습니다. 국내 판매가의 경우 환율이 올라간다면 값이 다소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금값이 급락하는 바람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의 평가 손실도 4천억 원대로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값이 한창 올랐던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금 100톤을 사들였습니다. 2011년 9월 1920달러까지 치솟은 금값은 사람들에게 실물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 현상을 안겨주었고 금 ETF, 종이금, 금바 등 갖가지 금 관련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외환 보유 및 실물 자산 비중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은행 금 보유를 14.4톤에서 104.4톤으로 100톤이나 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값은 지난달 말 온스당 1363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고 그는 한국은행의 금 매입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반박했지만 외환 보유액에서 금 비중을 늘려온 한국은행의 평가 손실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SSTV 시사 뉴스 김인섭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은 화폐와는 달리 불변하게 간직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개념 때문이겠죠. 그러나 요즘은 금값이 연속 급락 추세를 보이다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값 추세를 보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불황의 전조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된 것이죠. 세계 경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지난 5월 31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제주 포럼 특별 세션에서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강연한 강의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세계의 경제는 매우 독특하다. 역사상 최초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 일본은 무제한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윤전기를 돌린다고 했고 미국과 영국도 대량의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세계 경제는 조만간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같은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제한 돈풀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 정책은 궁극적으로 좋지 않게 끝날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살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이 자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채 액수가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액수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화폐 양을 마구 늘리는 현상이나 일본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통해 완화 정책을 쓰면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현상이나 모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면서 정리하기로 하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은 미국의 참 어려운 경제정책의 이 늪 가운데서 이 경제적인 문제의 늪 가운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씁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을 많이 펴서 이 미국 경제를 부양시킨다. 또 많이 찍어내서 부채를 갚는다. 또 사람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모든 국민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의 자금을 댄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이 빚이 천정부지처럼 올라갈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질 것이고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될 것이다. 경제 공황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이 돈을 많이 찍어서 화폐량을 늘려서 필요를 공급한다는 그런 정책과 또한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지지 않고 어떤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예산 안에서 모든 책정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정책이 서로 맞물려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니 저러니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점점 많이 꼬이게 되고 여러분 유럽의 경제적인 문제가 참 심각하죠. 이것이 미국의 경제적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뭐 7.5% 8%의 실증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 말이죠. 흑인들에게는 실증률이 얼마냐 하면 어떤 지방의 흑인들에게는 35%입니다. 어떤 지방의 흑인들에게는 23%입니다. 이 전체 사실을 직장을 얻기를 중단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미국의 실직률이 사실은 12%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15%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보다 실제로 실물 경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려보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줍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바티칸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큰 마지막 이 권위의 세력으로 들어서는데, 바티칸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정체를 자본주의의 이제 그 일이 끝났다.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젠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소셜리즘으로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 2, 3년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회의 분위기가 이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체제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유럽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개인들의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짜깁기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키신저, 옛날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짝짓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것을 외교적으로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작전을 세워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 문제들을 구멍을 떼우려고 짝짓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 이 경제적인 파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권위를 세우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개인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이 법조항들을 세우는 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참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왔지만 이젠 점점 그 끝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오래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속히 고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금도 은도 엔화도 미국의 달러도 우리가 의지하여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동독이 쓸지 않고 벌레가 쓸지 않는 하늘에 여러분의 재물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동치면서 혼란한 양상을 띠고 있는 세계 경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보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굳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